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약속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메시아의 선구자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며 또한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을 포인트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증언한 대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프로브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께서 회개하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받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이 포인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들의 불신과 완악함과 교만과 무감각함을 책망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 또 어떤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대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유하십니다. 17절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이 피리를 불면 그 반대 그룹이 피리 소리를 듣고 춤추고 기뻐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그룹이 슬피 울면 다른 쪽 그룹이 가슴을 칠며 애곡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피리를 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굿뉴스를 전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또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회개하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됐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못 보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누가 봐도 선지자예요. 엘리야같이 약대 털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 나와 또 세례를 받고 그런데 결국은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면 아닙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비유는 피리를 불고 춤추는 비유는 결혼식을 흉내내는 아이들의 놀이고 슬피 울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장례식을 흉내내는 그러한 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를 많이 쓰셔요. 메시아의 사인 중에 비유를 들어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유대인의 결혼 비유도 들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 봐라, 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자연에 그리고 삶 속의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는 비유들을 많이 쓰십니다.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노는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6.25 사변 후에 한 1960년도 그때 여러분들이 엘리먼터리 스쿨 만약 다녔으면 밖에 나가서 노셨잖아요. 저도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러죠. 여자들이 노는 거는 공기 기억하세요? 전 공기를 잘 못했어요. 이게 손등에 다섯 개가 얹혀서 또 꺾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던져서 딱 해도 한두 개. 공기놀이를 잘 못했어요. 또 여자들이 고무줄 놀이, 이거 모르시는 분은 너무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런 거 안 하셨죠? 고무줄, 저는 키가 작아서 고무줄은 키 큰 사람이 유익해요. 이렇게 삭가닥질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뭐 술래잡기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냥 모르시는 분은 과거에 있었나 보다 그냥 그러시면 돼요. 세대 차이가 은근히 나는 게 지금 나타나는데 남자들은 제기차기 야외 예배 때 과거를 그리워하며 제기차기 하잖아요. 또 자치기인가? 뭐 자치기 있잖아요. 이게 뭐 또 다마치기? 아, 그 다마치기라 그러는 뭐 있잖아요. 그 뭐 팽인지 뭐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뭐. 네? 말타기요? 전 그걸 잘 모르겠네, 남자분들. 다음 주에 스포츠데이 하니까 말타기 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좀 보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이렇게 놀 때도 건전하잖아요. 지금은 다이어, 아이패드, 또 전화기 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그냥 전부 아이들도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무반응, 장례식 놀이를 하면 애곡을 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무반응,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반응이고 무감각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주님이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지 반응을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마지막 때에는 더 무감각하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기를 사랑해요.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교만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요. 모든 불신자는 우상이 돈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프로바이드 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 절제 싸놨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요즘에는 너무 템테이션이 많아요. 이 세상에 테크놀로지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뭐 너무 쾌락을 조장하는 재밌고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세상 것,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이게 경건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오래 생활하면 집사 직분도 갖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과연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주님과 같은 성품, 주님과 같은 마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자를 보면 나를 자아를 희생하며 sacrificial love로, selfless love로 돕고 그러고 사는지, 이 경건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이 세상 시스템 속에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눈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템테이션이 와요. 뭐든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다 보면 검소한 생활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청지기인데 내 만족을 위하여 나를 즐기고, 또 이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는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 죄된 본성에는 마귀를 통하여 기본 죄가 들어오면서 교만이 들어왔어요. 남보다 더 나아지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이런 비기는 마음들, 전부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시스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도 미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과정에 이런 스트러글이 다 있어요. 육적 신앙이죠. 거기에서 이제 연단, 훈련, 고난, 또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로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그럴 때 하나님 웨이크업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미지가 어그러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담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우리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담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레프리젠터티브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통하여 주변을 축복하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내가 다이그노스 안 해보고 진찰도 안 해보고 날마다 바쁜 생활에 밀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적용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죠. 남유다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압제, 주변의 열방도를 통하여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한제 등등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매를 맞았는데도 지금 매를 맞고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는 다 고난을 통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은 초림에서 재림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것에 형통하고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교만해서 못 봐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삶 속에 꼭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남보다 나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아픈 매를 징계를 받았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두려움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얼굴을 바위보다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게, 돌아온다는 건 회개를 얘기하는 게 쉬우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0절 14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버리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픈 징계의 매를 대는데도 그 얼굴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맡기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고 너무 힘든 고통이 오면 울지 말라도 너무 괴로워서 울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오열하며 웁니다. 침상에서 너무 괴롭다고 통곡을 하고 애곡하고 우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에 이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통을 가해 이 침상에서 애곡하며 가슴 바닥에서부터 고통이 눈물을 쏟는데도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다 괴로워서 웁니다. 누구든지 불신자도.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성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축복된 기도가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려도 징계의 맨지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모르고 괴롭다고 울기는 우는데 원망불평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부요함을 주면 교만해서, 그리고 부요함 속에 이런 향락 속에 자신의 육신의 플레저를 쫓아가며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거에 빠지잖아요, 요즘. 이거 폰에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죠. 너무 정보를 빨리 줘요. 뭐 건강에도 그렇고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유익한 거 또 볼 수 있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거 유익만 취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절제가 안 돼요. 한 가지 보면 알고리즘이 또 다른 게 열리고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보이고,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 보십니까? 이거보다만 빠지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꼭 봐야 되는 거 외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도 빠지고 또 그 재미에 빠지고 너무 많은 이 유혹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히 전도하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이것이 식어지고도 식어진지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웨이커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와요. 웨이커콜. 그 웨이커콜 무서워서 하나님 때릴까 봐 무서워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매를 때리고 주신 거 뺏어가고 이러고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기본기로 다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 갈증이 일어나고 예배를 또 한동안 빠지면 갈증이 생기고, 이거 기본 자식이기 때문에 이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뜨거워지고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주님에 대한 마음과 반응이 어떤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나. 마음이 항상 미혹됐는데 미혹된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소원이 아닌 것 그 속에서 품고 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이 확장되고 또 마귀는 가서 자꾸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덤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아주 그럴싸한 디자이어를 주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마귀의 배후의 계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선한 소원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미혹을 받아요. 왜 항상 미혹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뭐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니, 죄된 본성이 있습니까? 근데 옛 자아는 자기중심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소원을 갖기 원해요. 그 소원을 따라가요.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걸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항상.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미혹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담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못해요. 의식을 못해요. 속에서 암이 자라는데 크게 자라가지고 심텀으로 나오기 전 모르잖아요. 의식을 못해요. 항상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점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관만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서로 돌아보아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완고해졌는지 여러 가지로 돌아보아 권면해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오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도록 서로서로 완고하지 않게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로 서로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리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 완고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 각각 탤런트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 건 다 달라요. 세우는 커리어가 다르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전부 심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경로케 하고 주님께서 막 속이 역겨워하시지는 않은지.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믿기는 믿는데 교회도 나오고 때로는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두 주인 섬기는 걸 얘기해요. 세상 쾌락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소원을 따라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길을 가고 미지근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속이 역겹다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찬물 좋아하시는 분 있고 따뜻한 티 좋아하시는 분 있죠. 미지근한 티는 맛이 없잖아요. 여기 역겹다는 걸 얘기해요.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피드아웃 토해가지고 우리를 너는 안 돼 그리고 버리시진 않아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역겹게 여러분 이렇게 낮아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미숙미숙하고 또 임신할 때 입덧하고 속이 미숙미숙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미숙미숙하면 토하면 시원한데 토하지도 않고 미숙미숙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역겹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이거 사랑의 책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잡고 내리는 건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또 지상 대명령 그레이 커미션이 뭐예요? 바꾸려면 누구든지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전도를 했는지 또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영혼들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또 교회 말씀 듣는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심령에 이 시간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야 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서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래요. 주님이 계속 마음문을 주님한테 열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서 그럼 먹고 마신다. 고대에는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이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주님과 아주 친구처럼 친밀한 인티밋 펠로우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나누면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날까지 넉넉히 승리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만 열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자신도 모르게 미혹이 돼서 열고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 마음이 주님이 격려하시는지 주님이 역겨워하시는지 그 확인도 안 해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세요. 내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바르게 보는 거,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무엇으로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게 성령님이 맺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아를 쳐서 복종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말씀이 없으면 못 맺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던 불은 말씀을 받긴 받는데 이생의 염려, 여러분 염려가 다 있죠? 염려 없는 분은 없어요. 근데 염려에 눌리고 짜그러지면 안 돼요.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또 재물의 욕심,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서포케이트하고 초과합니다. 우리 다 겪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열려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큰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걸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해요. 두 번째는 18절 19절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로 귀신 들렸다고.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의 그러한 영성으로, 심령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파워로 옵니다. 복장도 비슷해요. 엘리야가 낙타 털옷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완전히 금욕적인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아주 절제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한국에서 메뚜기 많이 드신 얼굴인데, 메뚜기 드셨죠? 야뜩한 메뚜기 같으셔요. 옛날에 시골에서 메뚜기 많이 드셨잖아요. 서울에선 메뚜기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타일랜드 선교를 갔더니요, 큰 가마솥에 벌레란 벨레는 다 볶아서 팔아요. 제가 벌레를 조금 징그러워하는데, 뭐 귀뚜라미, 옛날 한국에서 보는 게 배가 뚱뚱한 귀뚜라미, 메뚜기, 옛날 한국에서 봤던 땅강아지 벌레 있잖아요. 땅강아지, 그리고 그게 바퀴벌레 같이 생겼어요. 막 이만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시장에서 볶아서 파는데, 옛날에 한국에서도 번데기 먹었잖아요. 번데기. 번데기 안 드신 분은 이제 세대 차이나. 그것도 옛날 신문지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어떤 애들은 번데기 국물을 꼭 마셔요. 국물 더 달라고 그러는 애들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성교 갔을 때, 성교팀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우린 그런 거 안 먹죠, 벌레를.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말아서 벌레를, 이제 튀긴 벌레를 맨 뒤에 앉아서 씹어드시는 아삭아삭아삭 크리스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당시에는 메뚜기를, 팔레스타인의 중동 사람들이 메뚜기를 많이 먹었어요. 세례요한이 메뚜기를 드셨다는 거는 아주 미니멈 생활을 한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절제 생활을 한 거고, 그 당시에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에요. 율법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험불하고 검소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벌써 딱 나타나서 메시지 전하면 그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식사초대에 가서 식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완전히 절제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책망하잖아요. 회개하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왕에게도 너 남동생 와이프를 뺏어가지고 그런 불의한 결혼을 해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도 투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악하게 어떻게 덮어씌어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도 큰 죄인데 귀신 들렸다고 덮어씌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시기질투가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힘입어서 쫓아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악하게 덮어씌웁니다. 예수님은 또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식사 터져하면 같이 가서 세리하고도 먹고 죄인들 찾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근데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여기를 먹기를 탐한다는 건 그냥 식사를 대식가라 잘한다가 아니라 먹는 거에 그 탐욕이 있는 자로 아주 인격모독을 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즐기는 게 그냥 정도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drunkard, 완전히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막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기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남의 얘기하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친구, 근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언제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이 우리의 친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덮어씌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것도 악한데 권면하고 책망하면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씌우는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죄를 짓으면 안 돼요. 잠언 9장 7절에서 9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권면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반응을 보면 교만한지 거만한지 나와요.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흠을 잡고 능욕을 한다는 거예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를 보고 고치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 신앙이 성숙하고 자기가 고쳐야 될 모난 부분들이 이걸 통해 고쳐지는 것입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가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매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상대방을 더 덮어씌워서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상대방을 덮어씌우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죄는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다 자기가 잘했고 자기가 옳고 자기를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사건 문제 사람과의 사이에 또 누가 시험 들었다기도 하고 서로 시험도 주고 서로 시험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권면과 조언을 통하여 겸손히 자기를 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 주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 받는 것은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더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회개 안 하는 것도 죄인데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들이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러한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깨어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향한 고울이 회개치 않아 책망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넘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그 주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주 무대로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의 그 중요한 거점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면서 갈릴리 사역을 메인으로 여기서 했어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이적 표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많은 이적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의 충동을 받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 벳세다가 두로 시돈 하면 우상 숭배 도시로 유명한 거예요. 두로 시돈에서 내가 행하는 권능과 이 말씀을 들려줬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서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네 교만이 하늘로 높아진다. 가버나움이 부유하거든요. 여러 상업 비즈니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지위나 혹은 또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그걸로 부유하고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얘기하잖아요. 소돔에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면 소돔이 벌써 회개했겠다. 소돔은 그런 말씀과 그런 이적을 보지 못했잖아요. 책망을 합니다.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 표적을 보고도 그 많은 메시지를 듣고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죄를 진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메시지 이적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다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100% 믿으시잖아요.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 100% 믿으시잖아요. 안 봤는데도 믿잖아요. 안 본 거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는 모든 능력을 그래서 다 소유한다니까요.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만물 우주 상사박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고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능력, 기적, 지혜, 자원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라면서 순종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에 반응을 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처럼 신비, 표적 이것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믿는 게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계속 구해요.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 산에 강림한 것 이적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래서 온 우상 숭배하는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적 가장 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자원과 지혜가 우리 안에 다 우리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능력과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과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영적 블라인드나 뮤트, 데프로 사는 건 아닌지. 이사야서 42장에 18절에서 20절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혀보라.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의 남유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표적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눈이 블라인드고 그리고 귀가 먹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인데 귀가 먹었다 그래요. 못 본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고 영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육적 크리스찬이라 세상에 열고 귀를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음성은 잘 못 듣고 하나님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사인들은 눈에 안 보이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낙망하고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라 그래요. 내 종 우리가 너희들은 내 종인데. 또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누구냐? My messenger.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내게 충성된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맹인이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냐? 우리는 여호와의 종인인데 블라인드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회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감사치도 않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블라인드고 귀머거리 같고 딴 거 세상의 유혹만 듣고 내 속의 욕심의 유혹의 음성만 듣고 그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죠. 내가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 다 창조하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주야. 그런데 누구를 귀히 여긴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뜨거운 심령으로 심령이 불붙기 바랍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 팔복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아버려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과연 나는 내 속이 어떤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으로 주목하여 보고 특별한 케어로 그들을 돌본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3절 4절 형식적인 제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는 참석하지만 형식적으로 듣고 두 마음 품고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마음에 가증한 거 기뻐하고 그럴 때에는 4절에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마하게 하여 웨이크업콜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혹에 끌려가니까 그대로 가게 하면 결과를 치르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임하게 하여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의 징계가 있어요. 웨이크업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애통하며 주님께 나가고 두 손 들고 주님께 맡기고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렇게 교만하지 않냐고 완악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의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항상 옆에 놓고 늘 그것을 주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율법을 카피해서 그 당시는 이런 성경책이 완성 안 됐는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책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이스가 너무 많아요. 가죽이 까만 거, 버건디, 여자는 핑크, 뭐 네이비 블루, 얼마나 영어 버전도 NIV, NASB, 킹 제임스 버전 얼마나 축복이 오버플로우예요. 가슴에 이 말씀을 품고 다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졌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지금 메스껍게 역하고 하게 하고도 깨닫지 못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진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 그 능력과 자원과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아낌없는 자원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면서 역사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생각, 내 삶, 하나님 또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과 자세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 성령님의 조명과 오늘 메시지를 통해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